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다만 은혜로 여러분들을 대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는 물의 흐름이고 공의는 물이 흐르는 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만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지 않고 공의로 말미암은 은혜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는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여러분들이 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뿐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언약 속의 말을 성취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당신은 이미 언약을 세웠으니 공의로 언약 안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성취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안의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정중하게 몇 마디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오늘 말한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복된 소식일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이 있음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 자신의 뜻과 기뻐하심에 근거하여 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우리의 구속의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뜻과 기뻐하심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며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약속에 다다를 수 없음을 아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로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공의에 근거하여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일에 관하여 우리는 지금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도 가한 것입니다. 어떤 때 당신도 역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당신과 세운 언약이 되었다면 당신은 다만 믿음을 사용하여 그것을 취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 속박되시고 더 이상 그분의 뜻과 자유와 기쁨이 없이 그분은 반드시 미쁘시고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 성경 구절에서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합니까? 나는 늘 이 사람의 기도는 성전 안에 서서 하나님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던 그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께 그분의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죄 사함의 약속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 죄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 안에 죄 사함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의 권위를 우리의 손에 두시고 우리로 그분의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그분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과와 불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불의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가 그분 안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제사를 열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신실하심과 공의에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거나 설령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만약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불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려 해도 그분은 사해 주시지 아니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공의로서 그분이 우리와 세운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의 위치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서 우리로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한마디 바른말을 하건대 하나님 또한 다시 좋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직 우리와 죄 사함의 언약을 세우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미 우리와 죄 사함의 언약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하며 그분이 아직 우리를 사하시지 않으셨다면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며 거짓말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며 죄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그분은 반드시 언약에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뜻과 기쁨을 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속박을 받으시는 위치에 서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대하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속죄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실 수 없음을 인하여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 서 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그분은 우리를 사하실 수도 있고 또는 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기쁘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기쁘시지 않다면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와 뜻에 근거하여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하나님께 당신의 공의와 신실하심에 따라 나의 죄과와 불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공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모두 믿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에 불신이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모두 제자들이 배 위에서 주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불신입니다. 한 번은 주님과 제자들이 배 위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고물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주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깨워서 구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우리가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한마디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한마디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두려움에 찬 기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구하면 구할수록,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간절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많은 탄원은 다만 탄원의 불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한 것이 아마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적은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 바로 이 이유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를 붙잡지 못한 채 그분이 완전히 그분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기쁨에 근거하거나 혹은 그분의 모종의 기묘한 뜻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승리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서 혹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당신의 뜻에 합할 때 아멘합니다. 아멘이라는 이 두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아멘의 의미를 다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선생은 아멘이 결코 다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의 의혹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당신을 대하신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품은 태도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로 당신을 대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신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합당한 때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원칙은 공의요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언약 위에 서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래 하나님과 우리의 왕래는 모두 그분이 우리와 세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언약 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실과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느낌에 따라 탄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는 적게 하고 믿음이 많기 원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많이 간구만 하지 않고 또 믿음이 많아진 후에야 당신은 모든 것이 다 좋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새 언약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가 공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언약이라고 하는지를 보았습니까? 언약은 바로 자유와 자기의 뜻이 없이 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바로 후회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려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나님도 더 이상 이미 세운 이 언약을 만질 수 없고 언약을 변개할 수 없으십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언약 안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이 새 언약인지 또 새 언약 안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재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바로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말씀의 꼬투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붙잡게 하신 것은 실로 기묘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의 말 꼬투리를 잡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잡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일을 보면 여러분은 언약과 약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가 믿지 못하자 그에게 희생제물의 몸을 칼로 잘라 둘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실 수 없는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으로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최고의 도덕성으로 약속을 성취할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 공의, 율법을 지키는 도덕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이 언약은 공허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언약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언약도 존재합니다. 언약이 폐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과 모독에서 구원하시기를. 여기에 기록된 언약을 세우는 희생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암소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고초의 생활과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을 예표합니다. 암염소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과 또한 그분의 속죄죄를 의미합니다. 암양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는 이기는 자로서 죽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번제를 의미합니다. 또 두 마리의 새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음을, 한 마리의 산비둘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생을, 또 한 마리의 비둘기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생활, 즉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뢰하며 사셨음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확실하여 뒤집어질 수 없는 견고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운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셨을 뿐 아니라 또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약속이 있고 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마치 그리스도의 역사와 같이 견고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고 많은 언약을 세우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과 세운 언약을 잠시 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사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을 언약의 예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두 단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일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는가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시편 89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한 말은 바로 하나의 언약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와는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에서 말한 것과 사무엘 하에서 기록한 것은 같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이것이 한 언약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두레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다윗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에 근거를 붙잡고 그분께 이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근거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가나안 지방의 한 여인이 주님께 그녀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길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인이 아주 간절히 쉬지 않고 간구하자 주님은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나는 원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하시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개라고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자녀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의미는 그 여인에게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마치 그분 자신을 둘러싸듯 이 여인에게 다시 그분 앞에서 구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조금의 근거를 붙잡고서 개들도 주인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자 주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붙잡고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왕래하는 가운데 그분은 마치 하나의 근거를 이 여인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근거를 분명히 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고 아주 선명한 근거를 주셨는데 우리와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여인으로 주님의 말 안에서 빈틈이 있는 한마디로 그녀가 가서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유 안에서 주님은 자녀의 양식을 말했을 뿐 개들의 양식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말씀하시면서 떡 부스러기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가 아니라 한 마리의 개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나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에게 설마 그의 양식이 없겠는가? 설마 개가 떡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그녀는 주님의 말에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주님께 떡 부스러기를 구할 때 주님은 그녀에게 주지 않고 등한히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사람들에게 준 근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근거를 잡는 것을 그분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약 다윗의 자손이 그분의 계명을 위반하고 그분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시 언약을 폐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시편 89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압니까?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인 망국의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과 다윗의 세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은 그의 왕위를 계속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집은 반드시 영원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나라는 이미 망하고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나라와 집은 어디에서 견고합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목도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38, 39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한 이후에 곧장 그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되고 어떻게 대적에게 고통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49절에 이르러서 그는 곧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기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전에 당신의 신실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맹세하고 베푸시겠다고 하신 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 말을 주의하십시오.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이렇게 당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구걸하듯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구합니다. 전혀 하나님께 주여,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당신이 나와 세우신 언약을 실행하시옵소서 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특별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 그의 말씀의 근거에 비추어 그분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많은 주저하는 말들은 다 믿지 못하는 악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자신은 도리어 조금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기꺼이 그분을 믿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의 죄가를 사하시고 당신의 일체의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당신을 충만케 하고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살고 성장하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와 같이 완전하고 정결하며 흠과 티가 없는 것 같이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당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인애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따라 그분과 가까이 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또 그분께 질문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분과 왕래하며 그분이 그분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이러한 종류의 말씀에 근거를 주셔서 우리가 수시로 붙잡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의 하나님은 칭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과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오늘 나는 바로 이러한 영광의 진리를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분의 약속과 사실을 당신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근거, 즉 언약을 당신에게 주어 붙잡게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 언약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과 세운 언약과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사실을 당신을 대신하여 성취하신다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연약하고 낙심하고 냉담한 믿는 이들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분은 또한 이 근거를 당신의 손 안에 주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당신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언약을 근거하여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과 교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대신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능력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다른 연고가 없고 바로 사람들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신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늘날이 신약의 시대이며 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목적이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새 언약이란 단어를 다 알고 있을 터인데 실제는 도리어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원인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신약의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집회를 통해 바로 언약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기묘한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포함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축복을 얻기를 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과 공정한 마음을 품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이 그것을 믿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자신이 우리에게 언약을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언약에 관한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돌아간 후에 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비로소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며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조금도 자신이 하려 하거나 자신의 뜻을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복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보는 것입니다. 영문 번역본에서는 친밀을 비밀로 번역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해주신다 라고 번역합니다. 친밀은 형용사가 아닌 명사입니다. 여기에 시편은 히브리어의 대구로서 두 개의 절이 서로 대구가 되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앞에 구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비밀을 그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을 말하며 뒤에 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비밀은 바로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즉 언약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높이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며 새 언약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며 그분이 사람을 매혹시키사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조심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면전에 오는 사람은 다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언약이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